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와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에 손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말씀이 길었습니다. 예. 다람쥐는 작고 연약한 짐승이지만 결코 맹수에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람쥐는 기발한 호신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해오면은 다람쥐는 큰 바위 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납고 강한 사자라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는 이 바위산이 천연의 요새가 되는 셈입니다. 약한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위협을 느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고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왔을 때는 그 장소로 도망을 가곤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이러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짐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도망가서 뭔가 자유롭고 안식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있다면 그 장소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위협에 느낄 때 바로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도피성이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장소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어떤 살인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 도피성의 기원은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준 율법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고나 잘못 실수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죽게 하지 않고 어떠한 한 장소를 통하여서 도망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완성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사법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면 가족이나 그 부족이 원수를 갚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로 죽인 경우가 아니고 사고로 죽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무자비한 보복이 가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살인범을 보호하고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가 됩니다. 제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총 6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평 땅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 3개의 도피성을 세우고 또 요단강 서편을 점령을 했을 때 또 3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 3개의 도피성은 하나는 북쪽에 또 하나는 중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밑에 남부 지역에 세우게 되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루 안에 그 도피성에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그 폭이 14m가 되고 그 가는 길마다 안내판을 만들게 해서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게 하였고 바로 이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도피성을 세우셔서 생명의 위험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곳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레위 사람들이 이 성읍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그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골고루 퍼져서 살게 하였는데요. 그들이 얻게 된 지파가 총 46 성읍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46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고 그 도피성은 레위 사람과 대제사장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갑자기 도피성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니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율법대로 공의대로만 다스리신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백성을 세상의 보복과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된 게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보호 안에서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피성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이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은혜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 죄인들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또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군가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피를 흘리게 하면은 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해서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보응의 원리가 그 시대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말하던 그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들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실수로, 사고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인 것에 상관하지 않고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무자비하게 가서 보복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그 시대의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죠. 일부러 죽인 자들은 그와 합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사고로 원치 않게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였고 거기서 보호를 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피성에 있다가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바로 그 세상을 지배하던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도 그것은 합당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는 도피성에 계속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도피성을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누군가를 살인해서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벌을 대신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은 것은 그의 죽음의 피 흘림, 즉 도피성으로 들어간 누군가를 살인한 자가 피 흘려야 하는 그 피 흘림을 대제사장이 대신 피 흘린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살인자는 죄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게 되고 도피성 밖으로 나와도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누군가가 죽고 피를 흘려야지 용서를 받게 되는 이러한 원리가 구약 시대의 여러 면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이죠. 바로 속죄제입니다.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바로 순양을 갖고 와서 그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로 회막문과 송소의 휘장에 뿌리고 또 번제단 밑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피를 통하여서 그 제사에 나오는 그 사람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임과 그 피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것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집마다 지나가는데 바로 피가 묻혀있는 그 집들은 그냥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아무런 죽음이 없었지만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모든 첫째 것이 다 죽게 돼버린 것이죠. 바로 이 피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피를 흘리고 죽고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피를 흘릴 경우에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바로 우리는 그로써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고백을 하고 의롭게 살겠다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나의 욕심대로 이런 것들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에서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도피성에서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의 피로 바로 살인한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죄진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면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섬겨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종종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을 아껴두지 않고 바로 사용해 버립니다. 좋은 옷을 사거나 좋은 신발을 사게 되면은 나중에 입을 수도 있지만은 바로 입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새 거를 갖고 있으면은 새 거니까 아까워서 자꾸 그냥 한쪽에 두고서 안 쓰게 되고 입던 것만 자꾸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놓고도 안 입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새로 사면은 그냥 바로 입어버립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새 거가 있으면은 새 거가 더럽혀지는 것이 싫고 더욱더 그것을 아끼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하게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조금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도피성의 목적이 또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누군가가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당연히 원수,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보복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도피성으로 가서 대제사장에게 그 사람을 내어달라,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경우에 대제사장은 그 도피성이 들어온 그 살인한 사람을 주지 않고 끝까지 보호합니다. 언제까지 하냐? 바로 공정한 판결을 받기까지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도피성은 무분별한 보복을 제한하고 또 형벌을 공정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제가 아까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의 죽일 것이지 죽을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 밖에 있을 때는 보복자가 와서 죽여도 그거는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결코 이것이 범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복수하는데 아주 열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겝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말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지내자라고 하면서 조건으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동안에 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동생을 건드려?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고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가서 무자비하게 다 죽이고 복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세상에 만연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도 아담의 죄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가인으로 말미암아 살인행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 가인보다 더 심하게 살인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살인으로 말미암아 7배의 벌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라멕은 가인보다 70배의 벌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시대는 악해져가고 살인행위는 더욱더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큰 범죄가 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살인이나 행위가 더 이상 큰 범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무자비하게 살인을 하는 행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런 사람들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벽을 허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끼리 서로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화목하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더 이상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 다른 환경 속에서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주님을 믿음으로써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함으로써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 그리고 그의 용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의 희생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용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다면은 그의 희생에 감사하다면은 받은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실천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반란군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친미요 예수장이라는 이유로 두 아들을 총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가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구타를 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바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후에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씨는 그 당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비록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악한 행위와 죄악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섯 성읍 안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바로 이로 도피하여서 보호받고 피할 수 있다.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여섯 개의 도피성을 두었는데 그 둔 이유는 바로 살인한 모든 자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로 도망가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도 넓게 하고 안내판도 세워서 쉽게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피성은 도피자들, 도망가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안시처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셨고 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약자를 위해서 오셨고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병든 자, 힘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도피성이 되셔서 바로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약하고 힘없고 그러한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우물에서 사마리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모든 자들에게 더 이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굶주릴 때가 있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생명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영적인 모든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떡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힘없고 지치고 힘들 때 바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책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영화나 TV를 보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로 낙망하며 울고 싶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 영이 회복을 얻게 되고 우리 영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약속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피성이 참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어딘가 가서 쉬고 싶은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서 그 갈급함과 필요를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정말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